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4월 14일 월요일 아름다운 신부 에스겔 16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스라엘은 들판에 버려져 죽을 형편에 놓인 아기로 묘사된다. 하나님은 그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서 깨끗이 씻기고 그녀가 성장하자 신부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혼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에 대한 놀라운 묘사이다. 에스겔 16장 4에서 14절을 읽어보라. 신부를 높여주시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신의 보살핌 가운데 심히 아름답게 자랐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녀를 발견하셨을 때에는 아무도 그녀를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버림받은 존재였고 죽도록 방치된 상태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관심을 쏟아 부으시자 그녀는 점점 더 아름다워졌고 마침내 온 세상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히브리 왕조의 초기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특히 그러했다. 에티오피아의 여왕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기 위해 특별한 일정으로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녀가 열방의 화제가 될 정도로 아름다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하여졌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주제이다. 하나님의 신부가 아름다운 것은 그녀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하늘의 평가에서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의 의, 곧 하나님의 의로 덮여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모든 것이 좋았다. 그러나 다음 구절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에스겔 16장 15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 아름다움은 가치 없게 되고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교훈입니다. 버려졌던 이가 아름답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때문이다. 그러나 신부가 이를 자신의 것으로 여길 때 아름다움은 가치를 잃고 문제에 직면한다. 묵상. 자신의 아름다움을 신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신이 합당하다거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등의 생각을 하곤 합니까? 적용.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영적 교만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친히 제정하신 제도. 그분께서는 남녀들이 신성한 결혼으로 연합하여 자기들의 가족을 돌보고 신성스럽게 되어 하늘의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결혼 관계를 당신과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연합을 상징하게 하심으로써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리스도 자신은 신랑이며 교회는 신부인데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신부에 대하여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다. 치료봉사 356. 베풀어주신 선과 아름다움,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여서 베푸신 은혜를 잊고서 자신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신을 높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아름답게 하신 뜻을 선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호수아 다시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사명, 땅 정복이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중심 기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땅 정복 신학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사명이 계승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자이면서 또 언약의 중재자 그리고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이며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모세의 원형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간 길을 그대로 걸으셨습니다. 모세처럼 탄생 시에 유아 학살의 위기에 처했었었고 애굽으로 피난도 했습니다. 모세처럼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애굽에서 불러낸 것처럼 예수님도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서 시내산 율법을 풀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모세가 열두 정탐꾼을 파송한 것처럼 예수님도 열두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5천명을 먹이셨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님도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모세가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유월절의 완성인 성만찬을 거행하셨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새 땅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파송한 것처럼 예수님도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통해 모세의 여정을 다 걸으시고 진정한 출애굽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즉 모세가 이집트 바로의 노예살이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처럼 죄와 사단의 종살이하는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즉 출애굽의 완성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인계합니다. 즉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 에덴으로 만들라는 사명을 인계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 충실할 때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죄에서 참 출애굽을 이루어내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인계하셨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참 모세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 즉 예수가 되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면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새로운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가나안은 나일강,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으로 인해서 비옥한 초생딸 모양의 지역으로 경기도와 강원도를 합친 크기입니다. 이웃은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히타이트 문명, 세계 문명이 만나는 지점이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계 대륙이 만나는 지구의 중심이고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세계 종교가 만나는 지역으로 구속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는 가나안을 묘사할 때 태초에 인류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과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순수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명기 4장 38절에 보면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는 풍부한 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도 신명기 8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먹기에 좋고 아름다운 나무로 가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도 신명기 8장 8절부터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에덴의 위치가 가나안과 매우 밀접합니다. 또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동산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도 신명기 1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경작하고 지키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특별히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그 업무를 진행할 때 쓰였던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또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즉 가나안 땅을 욕심과 탄압이 가득한 애굽의 땅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땅을 에덴으로 만들 것인가 그것은 그 땅 거주민이 언약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언약의 말씀을 버리자 약속의 땅이 애굽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은 에덴, 즉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믿을 때 마음에 건설되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은혜의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정복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마음은 영적 전쟁의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은 내 안에 살아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족속은 은혜의 시기를 지나가버린 진멸의 대상이었듯이 죄의 본성도 고치거나 수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진멸의 대상, 정복의 대상입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은 무엇입니까? 자존심, 혈기, 음란, 미움, 인정중독, 급한 성미, 교만, 생색, 위선 등 사단이 발판으로 활용하는 약점들입니다. 이 죄의 본성은 가나안 족속처럼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리어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34절부터 36절에 보면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은 정복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지위가 정실을 통해서 획득되지 않는다. 이것은 얻는 것도 아니요 증여를 통해 받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품성의 결과이다. 면류관과 보좌는 달성한 상태의 증거,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자아정복의 증거이다. 라고 사도행적 543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심령 속의 죄를 정복하고자 철저한 투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복자로서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것은 자아에 대한 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안 변해 어쩔 수 없어 라고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 습관, 가치관을 말씀의 검을 들고 내쫓기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하늘에서 완성될 영광의 왕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심으로 지구의 주권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승리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당신 제자들인 교회는 예수님의 승리를 뒤이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인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참된 출애굽을 이끄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인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모세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새로운 모세가 되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면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02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위기에 처해 있다. 허다한 무리가 멸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 몇 사람이나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애타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온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정복한 다음에는 더 나아가지 않고 평안히 앉아서 승리의 열매만을 즐기고 있었다. 저희는 믿지 않는 마음과 안위를 사랑하는 마음에 젖어 새 지방을 점령하기 위하여 출전하는 대신에 이미 정복한 구역 안에 모여 살았다. 그렇게 함으로 저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기 시작했다. 저희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실패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에 정복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 15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령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리라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유사는 중간 지휘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 집사 목자입니다. 그리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건너기 전에 동편의 기업의 땅을 받았습니다. 광활하고 비옥한 고원지대인 길르앗과 바산의 풍성한 산림은 가축을 먹이기에 적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있으므로 전쟁에 참여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들에게 안주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형제가 전쟁할 때 가만히 구경하지 마라. 민수기 32장에 모세와 서약한 것처럼 이 전쟁에 참여해라. 이 전쟁에 누구도 예외는 없다. 여호와의 전쟁에 빠질 생각하지 마라. 꼭 명했습니다. 이 전쟁에는 나와도 이 전쟁에는 나이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94세입니다. 드디어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 17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어디론지 가겠습니다.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전쟁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도자들을 격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모세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반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명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건강한 생활의 지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한때 나사렛 예수를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진실로 믿으면서 이 도시 저 도시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 즉 문자적인 의미와 비유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외부 물체를 바라보는 육신의 눈에 대한 진리가 충분히 표현됐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선과 악을 측정하는 영적인 눈인 양심에도 적용됩니다. 영혼의 눈인 양심이 온전히 건강하다면 영혼은 바르게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정되고 부드러워지지 않은 인간의 지각력에 의해 양심이 지도될 때 마음은 질병에 걸린 상태가 됩니다. 마음은 사물들의 올바른 위치와 관계와 의미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상상력이 영향받게 되고 마음의 눈은 그릇되고 왜곡된 시각에서 사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대는 명확하고 동정적인 영적 시력이 필요합니다. 그대의 양심은 오용되었고 강퍅하게 되었지만 그대가 바른 길을 따른다면 쇄신된 예민함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양심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선한 양심과 나쁜 양심이 있다는 것과 그대의 양심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대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대의 양심을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고 그대의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드러내신 의의 표준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대가 지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대의 양심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 아래 있지 않는 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계몽되지 못한 양심을 이용하며 사람들을 온갖 형태의 기만에 빠뜨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상담자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만든 율법으로 대체시켰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들 자신의 복음을 창안해냅니다. 자신의 양심의 명령을 쫓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확실히 해두어야 할 문제는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는가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속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에 의해 계몽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이 할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은 견고하게 되고 강화되고 터를 잡게 됩니다. 그대에게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이 그대에게 확신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확신이 활동적인 매체인지가 문제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그대의 마음과 속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가? 영혼의 성전에서 더러움이 제거되고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와 같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에게 어떤 죄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고 제거될 때까지 정화를 중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양심에만 적용한다면 그것은 많은 불안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나 진리를 마음에 영접한다면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됩니다. 심지어 생각까지도 사로잡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순복되는 곳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께서 해방시키시는 사람은 실로 자유로우며 죄의 종노릇을 하러 끌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모든 정직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했지만 교만하고 야심 많은 심령 때문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고 부인하기로 결정했었던 진리의 빛에 대하여 그들은 지속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저 양심에 의해서만 진리가 진리로 고수될 때, 마음이 자극을 받지 않고 수용적이지 않을 때의 진리는 그저 마음을 휘젓는 데 그칠 뿐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가슴에 의해 진리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은 양심을 꿰뚫고 순결한 원칙들로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진리는 그 변화시키는 능력이 품성 가운데에 나타나도록 마음을 아름답게 꼴짓는 성령으로 인해 심령 속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와 양심을 결코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상투적 수단은 자기가 설복할 수 없는 자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무자비하게 압박하는 일입니다. 위협과 폭력을 통하여 그는 양심을 지배하고 자기 자신이 경배를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양심이 확실한 안내자 노릇을 하는 사람은 빛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에게 비출 때 출원하기 위하여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권면으로 지도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세속적 사업이 순종의 길을 방해거리가 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이기적 관심사를 조사의 문 앞에 내려놓을 것이며 그의 영원한 이익이 저울에 달려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는 바로 처음부터 죄를 피해야 합니다. 모든 감정과 욕망은 이성과 양심에 굴복되어야 합니다. 모든 부정한 사상은 즉시 배척되어야 합니다. 그대의 밀실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사탄은 그대의 발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그의 관계를 피하고자 하면 그대는 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감정과 정욕을 통제 아래에 붙잡아 두는 것, 즉 이성과 양심에 침착하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은 그대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탄은 마음을 통제하려는 권세를 잃고 말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 야곱이 라반을 떠나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 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과 라반의 언약.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건강 요리법. 그들은 건강에 좋고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는 일에 철저한 경험을 얻기 위하여 바치는 시간을 낭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먹는 것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닥치는 대로 위장에 집어넣은 음식물이 그처럼 많은 수고를 하여 마련한 음식물 못지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먹을 것 같으면 우리가 위장에 넣는 음식을 즐길 때처럼 자양분을 공급받고 건강이 증진되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구성된다. 훌륭한 질의 피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련된 올바른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여 즐겁게 먹을 수 있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요리하는 자의 신앙적 의무이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젊은 여인의 교육 중 어떤 분야가 이것보다 더 중요할 것인가? 먹는 것은 생명과 관계가 있다. 빈약하고 보잘것없고 잘못 요리된 음식은 조혈기관을 약화시키므로 피를 끊임없이 나쁘게 만들고 있다. 조리법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분야 중 하나로 간주되는 것이 극히 요긴한 일이다. 그러나 훌륭한 요리인은 소수에 불과하다. 젊은 여인은 요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자신을 천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격하시키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 문제를 올바른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 음식, 특별히 빵을 건강에 좋게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지식은 천한 학문이 아니다. 많은 가정에서 우리는 소화 불량을 보게 되는데 빈번히 그 원인은 잘 만들어지지 않은 빵에 있다. 가정의 여주인은 그 빵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먹어치운다. 이것이 그 빵을 처분하는 방법인가? 그대는 그것을 위장 속에 넣어서 피로 바꾸어지게 할 것인가? 위장은 신빵을 달콤한 것으로, 쉽게 부풀지 않은 빵을 부푼 것으로, 곰팡내 나는 빵을 맛있는 것으로 바꿀 힘을 가지고 있는가? 어머니는 딸을 교육시킬 때 이 분야를 등한히 한다. 딸이 잡담하고 뜨개질하고 좋아하는 공부를 위하여 핑계하고 있는 동안 어머니는 걱정과 수고의 짐을 지고 빨리 쇠약해지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사랑이요 잘못된 친절이다. 어머니는 흔히 자녀의 평생 동안 지속되는 손해를 그에게 주고 있다. 자녀가 인생의 짐을 어느 정도 질 수 있는 나이에 이르러도 자녀는 그렇게 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걱정과 짐을 감당할 수 없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마치 짐에 눌려있는 손수레처럼 걱정의 짐에 눌려있는 동안 가벼운 짐을 지고 의무에서 벗어날 구실을 찾고 있다. 딸이 불친절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부주의하고 무관심하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피로의 모습과 괴로움의 흔적을 보고 더 무거운 부분에 짐을 지고 걱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고통의 침대로 아마도 죽음의 침대로 가야 할 어머니를 구제해 주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다. 왜 어머니는 딸을 교육시키는데 그처럼 맹목적이고 소홀할까? 내가 여러 가정을 방문했을 때 어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반면에 쾌활한 정신을 보여주고 건강과 힘을 제대로 갖춘 딸이 아무런 염려도 하지 않고 책임도 느끼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큰 모임이 있어서 가족이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는 어머니가 짐을 지고 모든 일을 돌보고 있는 한편 딸은 젊은 친구와 함께 앉아서 잡담하며 사교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일들이 나에게는 너무도 잘못된 것처럼 보이므로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분별 없는 젊은이에게 이야기하고 가서 일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곤한 그대의 어머니를 해방시켜주라. 어머니를 거실로 모셔와서 쉬면서 친구와의 교제를 즐기도록 권하라. 그러나 딸이 이 문제에서 전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은 아니다. 어머니에게 잘못이 있다. 어머니는 딸에게 요리하는 법을 꾸준히 가르치지 않았다. 그녀는 딸이 요리하는 면에서의 지식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이래서 벗어날 마음을 갖지 못한다. 어머니는 주의와 생각과 주목을 요하는 모든 것에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젊은 여인은 요리하는 일에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생에 있어서의 그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지식이 여기에 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분야이다. 요리하는 분야에서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솜씨도 부족한 많은 아내요 어머니는 소화기관을 꾸준하고도 분명하게 파괴시키고 빈약한 질의 피를 만들고 빈번히 염증성 질병의 날카로운 공격을 초래하고 조사의 원인이 되는 빈약하게 준비된 음식을 가족에게 매일 제공하고 있다.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